그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 실제로 같이 됐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복음, The End of the Gospel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즐겁고 참으로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마치 그 소설 피터팬에 나오는 이 네버랜드처럼 현실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이상적인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삶으로 경험했고 그리고 증명되어진 그런 기쁨의 삶 그 즐거움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은 하나의 교리적인 거나 아니면 성경 지식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려나가고 있느냐 정말 그 신앙의 그 진수와 같은 그것들을 우리가 누려나가고 있느냐는 것이 오늘 말씀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이거를 성도들에게 질문할 뿐 아니라 나는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많이 생각하며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들, 그 복음의 특권과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려나가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로마서 5장인데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이 믿음에 대한 선언이 나오죠.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로마서 1장 17절에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1장과 2장과 그리고 3장 중반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 후반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의 큰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가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야.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but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a righteousness from God.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바로 그 한 의 a righteousness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율법 이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사도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믿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3장에서 다시 그것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어서 살게 되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므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그는 이제 4장으로 옮겨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성령에 충만할 뿐 아니라 매우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앞에서 한번 설명한 것을 한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해석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알 때까지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그 의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냐라는 것을 4장에서 예를 들어서 익샘플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해 주셨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그 사도들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혈통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도는 이것을 자기의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로마서에서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요? 의로 여기셨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과의 그 믿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과 신약 그 모든 걸 통하여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성경의 하나님, 그를 그분을 아브라함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3장 얘기했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오실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봤다고 그 약속을 바라봤다고 히브리 성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그 올 메시아 구원할 그를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드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이자 구원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은 제가 차이를 말씀드렸죠. 뭡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의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이 친구 완전히 정신이 헷갈다 한 거 아니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단 얘기냐. 어? 너가 50도 안 돼가지고 무슨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가 봤단 말이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크단 말이냐? 이렇게 반론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어디 인간의 학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 아니라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를 유대인들은 알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선언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돌로 들고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믿음의 그 샘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 부분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로마서 4장 24절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4장에서 바로 믿음의 샘플을 아브라함을 두고 설명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우리의 그 큰 차이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참 선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거란 겁니다.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로마서 5장에 가게 됩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 본문은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5장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장, 2절과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가 마치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내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그 키가 되는 말씀이 1절, 2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가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고 4장까지 설명하고 나서 그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복음의 우리를 향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권이요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이. 로마서 바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therefore, 영어로는 therefore인데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4장과 5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를 믿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으므로 화평을 누리지 않는 겁니다. 화평이 뭡니까? 한국 단어에 보면은 앞으로 하나, 거꾸로 하나, 돌려서 하나, 바로 하나, 똑같은 단어들이 있죠. 화평, 거꾸로 하나, 평화. 그죠? 화평, 평화. 영어로 뭡니까? peace.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자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로마서 5장 1절 2절과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바로 내용이 굉장히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절 2절에서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1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고 사도는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이 교회에서 대표적인 크리스찬 리더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존 파이퍼 목사가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했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는 good news죠. 유한겔리온이라고 원에 나와 있지만 이 good news,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의 가장 엑기스와 같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다고 존 파이프 목사는 이 본문 설교를 하면서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the end of gospel. 이것은 뭐 복음의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최고의 그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구로 해서 이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함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복음의 진정한 특권인가? 무엇이 진정한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열매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1장을 시작하면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그가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첫 시작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이해하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 바로 다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불의와 그리고 불경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의가 뭐고 불경건이 뭡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첫 시작은 첫 인간 부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과 경고를 어기고 반역하며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부터 3장 20절에 이르는 그 것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불행하게도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 죄 아래 있다.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선언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을 3장 25절에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재산받기 원해서 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런 것을 그의 손에 머리에 그 손을 얹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 앞에서 죽입니다.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갚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서 The Lamb of God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이 21세기에 있어서 진정한 복음에 대적하는 저는 감히 복음의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의 원수이면 누가 복음을 대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복음을 대적하며 복음의 원수는 속이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이런 자들보다도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도덕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굉장한 철학과 그리고 신학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잘못된 복음을 하는 오늘날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자들이 복음의 원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소위 말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셔서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그 양과 소와 염소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었다는 이 말씀을 매우 원시적이고 그리고 매우 세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이 죽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이 그거는 옛날 과거의 원시적인 히브리 신학에서 히브리 종교에서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좀 더 발전된 신학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이 이것이 고대 유대인들의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그런 것일까요?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가장 그 믿음을 잘 증가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죄의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못 본 척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못 하나님 마음대로 없는 것처럼 넘어가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며 그 죄를 갚기 전에는 그것을 용서하실 수,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죄는 죄로 갚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그가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 생명의 법칙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죽음으로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지만 이것은 대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간도 어떤 죄 없는 천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이것을 대신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부담스러워하고 듣는 성도들이 끌끌어하는 것이 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그 죽기 전에 밤모습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면서 그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그가 마지막 절에서 바로 그 불못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옥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불못을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모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누가 가장 지옥을 많이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18번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를 믿는 그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제가 앞에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바로 9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영어로는 보면 reconciled라고 되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마치 친구가 둘이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서로가 다투게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다투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아주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좋은 계기로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때 맞아 내가 그때 너무 깐깐하게 됐어. 맞아 내가 그때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열고 화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두 번째로 설명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신분에 있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따로 설명할까요?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사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에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따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유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화목된 관계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심적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든지 아니면 가족의 부모나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들끼리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합해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로마서 5장 1절 2절이 바로 우리 9절에서 11절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거기서 의롭게 된 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뭐하게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화평하게 된다. 평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In peace. 우리가 서로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갈등합니다. 서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그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하거나 굉장히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움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런 화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네요. 그러나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평화의 관계가 부족했음을,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글쎄 하나님과 평화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뭐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 뭐가 많다고요? 염려가 많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 새 학기에 해야 될 이 클래스, 이 준비할 논문, 그리고 또 앞으로 있는 이 많은 일들,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 진로, 우리 속에 끊임없는 이 불안과 염려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염려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은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 복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12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드리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염려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에 쫓아가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향락입니까? 파워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은 또 돈 가지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평화된 그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참된 그 복음의 특권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로마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적 상태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16절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 이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로 증언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과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16절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충만함으로 이르게 된 성도의 가장 놀라운 상태가 바로 16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기쁨이 넘쳐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손에 있는 초콜릿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있는 그 컴퓨터나 그 게임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자녀가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자녀, 영광된 자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비록 예수님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지만 그 구약 성도를 향하여서 선지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죽고 400여 년이 지나서 때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은혜를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내 신분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분과 화목되어진 그분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영적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진정한 그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참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평화된 그 관계를 누려나가요.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며 하나님과 무관심한 그런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축복된 당신의 자녀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